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우리가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축복되신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큰 생각하지 않고 읽어 넘길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생명과 축복이 달려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한다는 진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큰 배경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길게 체계적으로 하신 설교가 다섯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섯 디스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론 다섯이라고 하는 건데 그 첫째 강론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우리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는 것입니다. 5, 6,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시면서 하신 선교사 파송 설교입니다.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긴 설교가 천국에 대한 여러 편의 비유의 설교입니다.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 공동체 삶에 대한 설교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세에 관한 종말론에 관한 긴 설교가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섯 강론 가운데 다섯 번째 종말론에 관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보이는 감람산 기슭이기에 감람산 강론이라고 종종 불리웁니다. Olivet Discourse라고 불리웁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 보다 직접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23장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예를 드시면서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23장에서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고 경건하다고 하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고 우맹이라고 하시고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들에게 일곱 번이나 완벽하게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인 선지자들의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24장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믿음을 타협하는 자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태만히 하는 자들, 생각지 아니한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서 외식하는 자들 보내는 곳에 보내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25장에서는 세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미련한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곧 신랑 된 주님이 오시면 천국 잔치가 열릴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아무리 통사정을 하며 문을 두들겨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면서 냉정하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익한 자들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자원들,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와 기회와 자식과 가족과 이 모든 그 달란트들,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놓고 있던 무익한 자들, 나중에 천국이 임하면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정한 자들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고난에 처한 자들을 보고도 선대하지 않는 무정한 자들,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말씀 들을 때 절대로 제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 비위를 상하게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5장에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이 주님의 심판의 기준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주님의 심판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심판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언어 도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지옥에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남에게 악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남에게 선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라고 하시기 때문에 누가 악행을 했다고 지옥에 보낸다 그러시면 이해가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옥에 보내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 말씀에 심기가 불편합니다. 남에게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급의 문제이지 그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냐고 합니다. 남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대로 들을 수 있지만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구원 자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 지옥에 간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불쾌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라고. 목사 당신서부터 성경 똑바로 보라고.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느냐. 근데 왜 그따위 헛소리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얘기라는 걸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41절을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 사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은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자신들은 꽤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은 그렇게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에 따르면 자신들은 악하고 저주받은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한 생각, 높아진 생각, 이걸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모든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나중에 유일하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최소한 이론으로라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일단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헛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오시면은 42절 4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너희가 내가 주릴 때 먹이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드리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고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면 우리는 44절에 항의를 할 겁니다. 아,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주리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주님이 언제 벗으시고 병드시고 갇히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런 것 봤으면 당연히 공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40절 45절 말씀을 똑같이 하실 겁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요 이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양과 염소로 가르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으로부터 34절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니면 41절의 저주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어떻게 되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수표책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많은 돈,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달란트, 그 많은 기회, 나에게 연결된 나의 가족들, 이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히고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가?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 9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태초에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는 것은 100% 수수께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티끌만큼도 도움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편에 세우신 양들 이거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키워드는 무엇인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들의 선행을 보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과 선행이 별개냐? 그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신 직후에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에게 선행을 하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맛을 보았기에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 선을 행하고 의의를 행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선행으로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왜? 아무도 선행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 의의 기준에 도달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기적적인 기이한 그 은혜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복되게 하면서 의롭게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선행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선행은 결코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의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그 성령님은 또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파워를 체험했고 십자가의 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전에는 걸림돌이 되었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홈리스, 갇힌 자, 병든 자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맡기신 자원, 하나님 나라의 공동재산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셨다는 것,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자신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 죗된 본성, 육신의 소욕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표현을 빌리면은 육신의 정욕, 이거를 충족시키고 싶은 것, 그 다음에는 안목의 정욕, 이거 충족시키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만나면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의는 악하다 하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사랑하는 삶, 이기적인 삶, 자기와 가족 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청산하고 고난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우리 영어 표현으로 the three L이라고 하는 것, the least, the last, the lost 하는 것, 가장 뒤처지는 자, 가장 적은 자, 그리고 늘 길 잃고 헤매는 자, 이런 자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잘 돌보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주님이 내 형제라고 하신 자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삽니다. 주님 안에서 실제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의욕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나 자기 아니면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 특별히 그들이 이 세상에서 더 큰 명예, 더 큰 권세, 더 많은 부, 더 큰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라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다른 많은 성도들을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돌라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근데 뻔합니다. 돈을 달라, 세상의 명예를 달라, 권세를 달라, 아니면 건강을 달라, 자식을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달래는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높아진 교만한 생각 계속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신의 그 많은 계획과 야망과 포부들, 사실은 다 따져보면 없어질 것들에 대한 포부입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지나간 갈 것들에 대한 포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묘미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말만 되면은 쇼핑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면은 광고지 왔다 갔다 보지 않습니다. 선행과 구원의 관계에 관한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삶도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줄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선과 의를 초월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과 투지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두 이야기에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나이까? 주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십계명의 돌판 둘 가운데 두 번째 돌판 인간관계에 관한 규례들 그거를 다 얘기하는데 마지막 십계명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열 번째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게 나머지 모든 계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서 부모에게 드릴 것도 안 드리고 남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다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크리티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깨끗한 양심으로 네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가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삼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정죄하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지금 다 지켰다 그러는데 한 가지 너 안 지키는 게 있다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떨구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리 많은 복음서를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록한 직후에 19장에서 세리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세리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늘 접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대 탈취하기 때문에 매국노입니다. 악한 놈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삭개오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신이 나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의 친구들 세리들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은 누가 보아도 당시 사회적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누가 보아도 매국노요 악한 자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자 청년 관원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반면 세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왜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기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에 당연히 남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남에게 줄 줄을 압니다. 반면에 세리는 지금까지 율법적으로는 악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통해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형용할 수 없는 억만금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에 세리는 자신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원해서 말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미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상의 위대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지극히 적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가 부자 청년 관원이 돌아간 후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에게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의지로는 내 재산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느니라.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를 통해서는 선행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세리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한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에,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에 이 진리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와 싸웁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 가르침, 우리가 귀가 솔깃해서 듣고 살았던 가르침과 싸우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에 합당한 행위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과격하게 다 나타나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위에 물질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보고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 내 것이라고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달 30불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제3세계, 특별히 아프리카의 수천만 명 이들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서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삶, 살아온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원,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물건을 구입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샀지만은 이제는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그것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사는 것을 절제합니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 늘 wants와 needs, 이 차이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더 편리한 삶,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온 행진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사놓고 사는 삶을 참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불편한 삶, 조금 비효율적인 삶,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복음서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세상에서 냅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즐기면서 하고 교회 와서는 또 냅다 주님 찬양하는 사람, 이거 수수께끼 가운데 수수께끼. 아마 뇌를 들여다보면은 뇌에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생각하고 살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괴롭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데를 찾아가든지. 세상 사람들의 인사치레, 허례허식의 삶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는 삶들 하나하나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자원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위의 친구로서 짝짝꿍하고 지내던 많은 교만한 자들 모두 떠납니다.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무정하고 악한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어둠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빛이 되니까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물질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 선교 페이지에 써놓은 그 이상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가? 또 왜 거의 모든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 이름은 많이 써놓지만은 한 사람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가? 물론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제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데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를 본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경건한 자녀들로 키워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부모들의 목표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 애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세상을 음란히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우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놓으면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 사고 싶은 거 가서 다 사달라 그러고 떼거지 쓰면 그거를 들어주고 키웠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3살 때 버릇이 80살까지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만 죄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 무정한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차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지 않을 때 나도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 천사들이 들어가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하시는 것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행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요지 율법사에게 너 제발 이론 떠들지 말고 교회에서 입으로만 이웃 사랑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고 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단적으로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한 장 후에 얘기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하면서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하면서 귀신도 하나님 있는 거 믿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 있는 거 믿는다고. 교회 와서 나 믿는다 믿는다 하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World Relief에 매달 30불씩 구제헌금을 하고 예전의 경우에는 매달 Fresh Start에 가서 섬기고 그리고 매주 한 끼 동전 한 입씩 헌금을 하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물질을 들여서 여름에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적지만은 선교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일.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비추시느니라 하면서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저희 형제들에게 문안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와 너희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너희가 세리와 다른 점이 뭐냐, 이방인과 다른 점이 뭐냐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과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주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다섯 처녀의 죄가 뭐였느냐? 간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심판받는다고 하신 종의 죄가 뭐였느냐?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 게 아니었어요. 한 달란트 갖고 장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악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악이다. 영벌에 처할 무서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헌금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남에게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늘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나보다 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설교하신 그 상황, 뭐를 지금 생각하고 이 설교를 하셨는가,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의 왕으로 오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해설을 안 했습니다만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7년 동안 환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반 환난이 있고 후반부 3년 반은 대환난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두 환난 기간에 일어날 일을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적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걸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예수 믿기에 배고픈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내 형제 가운데 제일 적은 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 누구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힘든 자들을 위해서 돕지 않는 것, 그거는 영벌에 들어갈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호소합니다. 제발 너희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 책임이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경고의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다가는 정말 영벌에 들어가겠구나. 왜? 내 수표책을 보니까 전부 나를 위해서 쓴 것밖에 없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쓴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왔지만은 얼굴을 떨구고 돌아간 그 율법사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되고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되지 말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매달 구제하는 삶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없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돕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 밑이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밑이 뚫려 있어야 남에게 흘러야 그 내 안에 생긴 공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 나는 요만큼 흘렸는데 하나님은 곱빼기로 흘려주시거든. 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이제부터는 주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가던 길을 멈추고 긍휼히 여겨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다시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하는 말씀 아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는 이러한 삶 살 수 없다는 것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 할 수 없는 것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하나하나 지고 싶은 마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경건한 성도들 붙여주셔서 그러한 제자도의 삶 살 때 외롭지만은 힘들지만은 피곤하지만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부축해서 같이 감으로 서로의 구원을 같이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